1960년대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 반가운 음식이 나타났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하면서도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음식, 바로 인스턴트 라면이었죠. 라면은 금세 인기를 끌었고 이후 누구나 즐겨 먹는 국민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라면의 기원은 중국의 남면이라고 해요.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 라멘이 됐고 라멘은 다시 우리나라에서 라면이 됩니다. 중국 음식 남면이 우리나라의 라면이 된 것처럼 음식은 사람과 함께 이동하고 변신합니다.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 한 그릇 고이 담긴 내 앞에 음식, 매일 먹는 이 음식을 바라보며 우리를 둘러싼 공간과 환경, 그리고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1월에 맞는 첫 번째 토요 인문학 콘서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조아옹 질베르토 이스 원더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인문학이란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배우는 과정이라고들 하죠. 앞으로 인문학 콘서트 함께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다방면에 걸쳐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배워가고 또 쌓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레시피에 있어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양념이 있죠. 바로 풍미를 더하는 참기름인데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를 풍성하게 해주는 참기름 같은 분이세요.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아마 이분 네. 이인혜 씨가 아니라서 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네. 이인혜 씨가 이제 굉장히 또 사랑받으면서 토요 인문학 콘서트 잘 진행해 네. 오시다가 이제 또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셔서 네.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드라마와 연기로 선보이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또 특별히 구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또 앞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인혜 씨 본인의 또 분야에서 네. 또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 그 어렸을 적에 자주 보고 자랐던.
아니 그러면 제가 무슨 화석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지금 최근에 가장 잘 듣고 있었던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한 권의 인문학 서적과 그 저자를 직접 만나는 이 시간 오늘 함께 할 책은 어떤 건가요, 정미 씨?
네, 요즘 가을 하면 또 이제 걷기 좋고 단풍이 또 익으면 또 많이 여행들 다니시잖아요.
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그 지역의 음식일 텐데요. 왜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가면 밥 먹기 전에 의식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참 먹는 거에 굉장히 연연을 하고 있고 되게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예, 음식이라는 것이 뭐 역사, 환경, 문화 워낙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데요.
그래서요. 오늘 만날 책은
네.
지리학의 시각에서 쓴 음식 이야기 제목은 지리 레시피입니다.
네. 그래서 지리 레시피를 쓰신 강재호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원여자고등학교 지리교사 강재호입니다.
네.
해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미 씨가 소개해 주시죠.
예. 강재호 선생님은 대학에서 지리교육과를 전공하신 후에 현재 서울 해원여자고등학교에서 지리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셨네요.
네, 많이 돌아다녀요.
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다가 대학교 때 무작정 어디로 가셨어요?
예, 캐나다 빅토리아로 갔습니다.
그 본토 발음으로 좀 해주세요.
빅토리아.
여기서 1년 사셨네요.
네.
교사 생활 중에도 한 달간 스웨덴 전국 일주를 하셨고요. 지금도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고 계십니다. 여행하랴, 학생도 가르치랴, 책도 그 와중에 여러 권 내셨네요. 한국 지리 교과서, 그리고 세계 지리 교과서, 우리 기후, 장마야 잘가 등을 쓰셨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키즈 아틀라스를 번역하셨고 이어 상도 받으셨어요. 독도 바로 알기 교사용 지도서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와, 영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아닙니다.
강재 선생님, 먹는 거 좋아하시죠?
네, 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망성한 호기심이 없이는 이 지리 레시피를 못 썼을 것 같아요. 어떻게 펴내게 되셨어요?
실제로 먹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별명이 옛날에 0.1톤 뚱땡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은 날씬하신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네.
아내랑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아내가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그 가장 좋아하는 면이 뭐냐면은 새로운 음식이어서 아내는 호기심 반, 먹고 싶은 거 반 이거는
맞아,
힘들겠다,
두렵기도 하고,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 드는데 저는 주저없이 그걸 선택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아내는 여기서 조금 먹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나머지 다 먹고 그래서 100kg이 됐었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지리 레시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 지리와 산업이라든가 건축,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연결이 가능한데 특별히 음식에 주목한 이유도 있을까요?
네, 제가 한 4년 전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자원 부분을 제가 집필을 하였습니다.
네,
자원 부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에너지 자원도 있고 네. 식량 자원도 있는데 식량 자원에서 쌀, 밀, 옥수수 여러 가지 작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대중성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또 일반적으로 이제 TV나 혹은 여러 가지 매체를 보게 되면 이 음식이라는 것을 역사와 문화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이라면 어떤 지역의 기후 그리고 토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설명이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런 지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펼쳐내는 것이
네.
그 대중들에게 호기심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리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책 서평가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그렇게 보면 너무 거창하고. 일단 지리 레시피라는 책을 보면요.
네.
왜 저 앞에도 이제 선생님께서 서문에 좀 담아 놓으셨지만 부르는 이름이 또 다르잖아요. 떡국, 떡만둣국, 그리고
네.
만둣국 이렇게 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리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 김치에 넣는 양념 들어가는
맞아요.
젓갈도 다르고
네, 맞습니다.
양념하는 방법도 다르고 얼만큼 곰삭게 만드는가 발효하는 기간도 다르고 이게 다 지리적일 거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굉장히 이 책 보면서 도움이 네. 많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선생님조차 0.1톤을 달려가는 만큼 많이 막 침샘 폭발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진이 너무 예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이거 그럼 일일이 전부 다 찍으시거나?
우선은 제가 이런 컨셉으로 네. 사진을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출판사에서 많이 이렇게 사진을 갖다 넣어주셨어요. 상당히 감사하죠.
네. 저도 이제 책을 받아들고의 첫인상은 네. 책이 참 예쁘다.
맞아요.
네. 그리고 쉽고 재미있다.
네.
사실 요즘 뭐 먹방, 쿡방이 대세라고 하지만
네.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어떤 특정 음식이 갖는 뭐 지리적인 경로라든가 원래 갖고 있는 문화적 또 정치적인 이유들까지 다 실려 있어서 아, 이제 더 이상 먹방 쿡방은 가라.
맞아 맞아.
바로 지리 레시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카드도 보면
네.
일반 카드가 있고 돈 좀 더 내면 플래티늄이 그런 음식의 플래티늄 같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지리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도 있던데 선생님께서는 왜 지리학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실은 지리라는 것은 이제 어원 같은 거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데요.
네.
예, 지오그래피라고 얘기하죠. 지오는 여기서 땅, 그다음에 그래피는 기술하다. 네,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는데 땅에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인문 현상들도 있고요.
네.
자연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지리거든요.
네.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리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뭐 인문현상, 자연현상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외울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why예요. why. 왜. 왜. 그리고 그곳에 어떤 스페이스 장소. 왜 그 장소에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소거든요. 그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지리학의 궁극적인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지리 레시피 정말 흥미진진하게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으로 풀어본 지리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 내드립니다. 정미 씨.
네. 이것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로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주로 바닷물을 말려서 얻게 되는데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옛부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관리나 병사의 월급을 이것으로 지급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영어의 월급을 뜻하는 단어 셀러리가 유래되었습니다. 셀러리움이었었죠. 우리나라에선 전남 신안군, 전북 부안군, 인천에서 많이 생산되는 짠맛의 대명사.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두 글자입니다.
일부 퀴즈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강재호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지리 레시피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마룬5의 맵스 듣고 올게요. 맵스, 마룬5의 노래였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강재호 선생님과 지리적인 시각으로 음식을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드린 퀴즈 한 번 더 드리죠.
이것은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옛부터 매우 귀해서 고대 로마에서는 관리나 병사의 월급을 이것으로 지급했지요. 여기서 영어의 월급을 뜻하는 단어 셀러리가 유래되었는데요. 짠맛의 대명사. 이것은 무엇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황금비율에서 나온 지리 레시피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양념, 곡식, 탕, 채소, 해산물, 고기 이렇게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양념과 관련된 내용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 참기름 정미 씨는 요리할 때 빠질 수 없는 양념 어떤 거 떠오르세요?
뭐 소금, 설탕, 고춧가루, 후추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설탕이 노예들의 땀과 눈물, 피가 섞였다. 이 제목을 보고 아 설탕이 더 이상 달지 않게 느껴지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또 소금도 굉장히 귀하다고 여기 설명이 또 굉장히 네,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그만큼 양념의 중요성 중에서 소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양념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소금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깊거든요. 네. 이 염화나트륨, 이 무기질은 없으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소금을 먹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농경사회에 들어가면서 소금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뭐, 동물을 통해서 동물의, 일정량의 염화나트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농업혁명 이후에, 농업사회가 들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동물을 통해서 염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을 인위적으로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인간에게 무조건 공급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추출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소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는 소금으로 급여를 줄 만큼 그렇게 귀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생활 습관병의 주범으로 네. 찍혀서 이제 천대를 받고 있는데 정말 세월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귀한 소금이면은 소금이 나는 지역 예전에는 상당히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금이다 생각하면 일부 사람들은 바닷물을 그냥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바닷물에는 3% 정도의 염분밖에 없어요.
네.
그럼 97%는 다 증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료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연료의 노동력에 이렇게 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금을 말리는 걸 생각해 보시면 비가 와버리면 말린 소금을 한번 비가 와버리면 다 녹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와야 되고요. 또 평평한 땅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곳들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많이. 또 일부 지역은 그냥 암염이라고 해서 나오는 네. 경우도 있어요. 염호. 이런 경우는 그냥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바다가 융기한 거예요. 융기라는 거는 올라온 거죠.
네.
우리는 보통 신생대 제3기에 집안의 융기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들.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 소금으로 불을 축적한 도시, 대표적으로 짤츠부르크가 있어요.
네.
네, 짤츠부르크 혹시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세요?
오스트리아.
네, 맞습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네.
내륙에 있어요.
네.
알프스의 북쪽에 있죠.
네.
예,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런 내륙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알프스 산맥 아까 얘기했듯이 융기를 한 거예요.
네.
융기를 하게 되니까는 바다에 있던 지각이 올라오게 되면서 네. 여기에 있던 그 소금 염분이 여기에서 돌멩이처럼 돌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암염이라고 하는
예.
거죠.
산에서 소금을
네 맞습니다.
캐낸 거네요.
네.
예.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렇게 바다가 올라온 지역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짤츠부르크에서 얻었던 그 소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마치 석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석유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석유가 나는 것처럼
네.
소금을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마치 지금 독특한 지형 때문에 나타난 독특한 곳인 것이죠. 그래서
네.
엄청난 불을 창출해냅니다. 짤츠부르크는 엄청난 불을 창출해내서 이 불을 통해서 엄청난 그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죠. 바로크 양식의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또 관광산업도 발달하게 되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음악 축제도 열게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점점 발달하고 우리는 아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하면은 음악의 도시이다.
오, 맞아요.
생각을 하지
네.
짤츠부르크가 짤츠, 소금, 부르크,
아.
성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죠.
아, 짤츠가 소금이란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그 우리나라의 천일염이
네.
사실 뭐 세계 최고의 품질인 게랑드 프랑스의 소금보다도 못지않다 좋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네.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네.
네, 그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논란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
제가 이곳에서 아.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아마 이제 과학적인 검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는 원래부터 천일염을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소금 구하기는 훨씬 짤츠부르크처럼 우리나라도 음악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불을 축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강수량 때문에 그래요.
아.
강수량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여름철에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소금을 얻어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서해안의 염분의 농도가 더 낮아요. 동해안보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그 하천의 영향이 커요. 하천은 민물이죠.
네.
염분이 없죠 거의. 염분이 많이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유입이 됩니다. 반면에 동해안은 그렇지 않죠. 동해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의 농도가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이고 서해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뭐 여하간 염분의 농도의 차이도 있고
네.
또 염분의 농도를 높여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염분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은 몇 번이고 함축되어 있는 그 물을 끓여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자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염.
네, 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체험 방식을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농축된 물을 바닷물을 이용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끓여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거의 관장을 해요. 조선시대 전매제가 이루어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고요.
네.
또한 그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로 엄청난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소금 전매제를 고려 말 그다음에 조선시대 계속해서 전매제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죠.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귀하게 취급이 됐군요.
네, 그렇죠. 네. 소금은 상당히 귀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생존에도 꼭 필요했고 아주 귀했기 때문에 그 샐러리의 유래가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양념 중에 뭐 소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양념 중 하나가 바로 고추가 아닐까 싶어요. 네. 고추의 원산지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그러던데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나요? 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그 역사서에서 조금 이걸 찾아보면서 우리는 보통 일본에서 건너왔다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 네네. 민간에서.
막 민간에서 먹고 너네들 다치라고 이렇게 네. 심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 일본에서는 이제 고서 대화본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그래요?
또 반면에 또 우리나라 역사서인 이수강의 지복유설에서는 외계자라고 한 것을 볼 때 또 일본에서 온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이 고추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것은 아니고 중국이나 혹은 일본을 통해서 임진왜란 이후 정도의 조선 후기 정도에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게 된 그런 음식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고추가 가장 사랑받는 나라는 우리나라인 건 확실하죠. 일본이나 예. 중국보다는.
네. 네. 그 또 고추 하면 좀 매운맛, 막 알싸한 맛 이런 맛 네. 있잖아요. 매운맛 하면 또 지리적으로도 청양고추?
네.
그게 유명한 청양이 동네 이름 맞죠?
네, 청양이 동네 이름은 맞아요.
네, 청양고추 거기서 나는 고추 아닙니까? 비싸고 조그맣던데요.
예.
어떻게 청양고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라는 얘기가
네,
있던데.
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예, 예.
청양에 있는 분들께서는 청양의 그 고추이다라고 예. 하면서
청송과 양양의 네. 고추라고 해서 청양고추인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되는 네. 된다라고 하는데 네. 또 청양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아니다.
청양이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면서 너무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다소
맞아요.
어려운
맞아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청양고추는 우리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재배할 때마다 외국 기업에 개런티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네.
네,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의 고추 이 종자 회사가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청양고추에 네. 이 종자를 쓸 때마다 로열티를 지급해야 돼요. 몬산토라는 대기업한테. 그런데 네.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우리의 대비책이 네.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걔네들보다 매운 고추들이 많이 있나요?
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제일 매운 고추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네, 그거를 먹게 되면은 네. 뭐 청양고추의 150배 정도의 매운맛이에요.
정말요?
엄청나요. 예. 캐롤라이나에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네, 네. 그래서 캐롤라이나 리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먹고 싶어요.
예. 거의 뭐 죽음으로 인도한다.
아, 그래서
라는 네. 뜻으로
안 매우면 다시 죽겠다 그래서 리퍼가 아니라
아.
아, 그러면은 그 매운 맛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스코빌 지수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뭐 스코빌 지수로 보게 되면은 이게 약 150만 배 차이가 나요. 그 어떤 거냐면은
네.
스코빌 지수는 그 고추의 그 매운 정도를 하는 건데 여기는 0부터 시작해요, 실은.
네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150만 배 차이가 나는데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피망, 파프리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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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우리가 이제 벨페퍼라고 얘기하죠. 단고추예요. 그래서 그 국가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단고추라고 해서 이 단고추에서부터 시작해서 캐롤라이나 리퍼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커다란 격차가 있게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캡사이신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매운맛을 유별나게 사랑하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전 세계적으로 한식이 각광을 받으면서 김치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리학적으로 볼 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매운맛에 매료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맛에 매료되는 것은 조금 가난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가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어떠한 그 작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작물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과정은 건조시키거나 혹은 그 염장을 하는 거죠. 그 외에는 발효예요. 발효라는 거는 한 끗 차이에요. 어떤 한 끗 차이냐면은 썩는다는 것이 먹을 수 있으면 이제 발효가 되는 거고요.
네.
먹을 수 없으면 부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조금의 소금을 넣고 여러 가지 그런 조미료를 넣게 되면서 발효를 시켜서 우리에게 안정성을 인정받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발효 음식인데 고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소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금을 많이 넣어서 뭐 염장을 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고추를 넣어서 좀 비교적 저렴하게 아무튼 좀 잘 자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추가 이제 보존하는 역할을 해주니까
네 고추가 고추가 이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 그 역사상에서는 그런 고추를 넣어서 조금은 보존하는 역할을 높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음식이 상하니까 고추를 아주 많이 넣죠.
많이
넣죠. 네, 짜고 맵게.
네.
하지만 이제 북부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보존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늘한 기후 때문에 좀 오래 가기 때문에 고추를 안 넣기도 해요, 사실은. 적절한 그냥 소금만 넣고 사는
백김치.
네, 백김치는 먹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막 스트레스 쌓이거나 너무 일이 힘들거나 감기가 올락말락하거나 그럴 때
야 우리 매운 거 먹으러 가자.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자들 특별히. 맞아. 그래서 아, 이 고추가 안 들어왔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미 씨도 고추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좀 매운 거를
저도요.
저는 요즘은 많이 못 먹게 되더라고요. 아, 엄청 저는. 많이 좋아했는데 네. 요즘은 많이 못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좀
언제 한번
매운 회동 한번 할까요?
좋아요. 자, 소금이나 고추, 설탕이 음식에 맛을 더하는 양념이라면은 주식이 되는 것, 우리나라는 쌀이고 서양은 밀일 텐데요. 지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동양과 서양의 주식 이야기, 강재호 선생님의 첫 번째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음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게 되어서 그 밥 문화가 발달했고요. 서양에서는 밀을 주식으로 하게 되는 빵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쌀과 밀의 그 주식의 차이에 생기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후의 영향이 큽니다. 동양은 대표적으로 남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일대는 고온다습한 그러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쌀은 생육기에 고온다습한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계절풍 지역이 나타나는 동양 지역에서 쌀이 많이 재배가 되었죠. 반면에 밀은요, 조금 건조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서늘한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강하죠.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에서는 보통 이제 서안 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많이 나타나요.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해서 여름철이 좀 서늘하죠. 그리고 겨울철은 좀 따뜻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겨울철에도 많이 축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 같은 그런 곳들인데요. 여름철에 아주 그냥 화창한 그런 날씨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있죠. 쌀을 재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여름철에 서늘해요. 서안 해양성 기후가 서늘하기 때문에 쌀의 생육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반면 밀의 생육은 좀 나은 편이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서도 여름철에는 아주 화창한 날씨가 나타나는데 이 화창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다라는 거죠.
네.
강수량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쌀을 재배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은 밀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빵이 서양에서 각광을 받았고 동양에서는 쌀을 만드는 것이 더 좋았던 것이었겠죠. 네. 한편 이 쌀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이 세계 대표 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우리가 먹는 쌀은 자포니카라고 해서 세계에서 약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충격받았다니까요.
네. 그닥 좋은 쌀.
네. 반면에 이제 인디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후후 날리는 그런 쌀이 있죠. 네, 살기가 네, 없다라고 네. 얘기하죠. 이런 쌀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약 90%가 먹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쌀의 차이로 인해서 먹는 방식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찰기가 아주 없는 그런 인디카라고 하거든요. 인디카를 먹는 곳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기 힘들죠. 젓가락을 사용하면 한 톨 한 톨 한 톨을 먹어야
그렇죠.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그냥 먹습니다. 과거서부터. 반면에 자포니카인 경우에는 손으로 먹어보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손으로 드셔보세요. 어떨까요?
손에
들러붙고.
네, 들러붙죠. 예, 젓가락을 이용하게 되면 반면에 쉽게 잡아서 네.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 문화가 상당히 발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쌀이 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자포닌카냐 혹은 인디카냐에 따라서 이렇게 먹는 것이 달라지고요. 이 자포니카와 인디카 우리나라에서와 우리나라와 일본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그런 자포니카가 재배되는 재배 환경 때문에 독특한 젓가락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빵도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빵을 생각하면은 어떤 빵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바게트 좋아요.
바게트.
네, 부풀어 올랐죠.
네.
예. 반면에 그 난 같은 그런 빵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납작하죠.
경쾌하죠. 납작하죠. 예, 유목민과 정착민에는 빵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아.
예, 유목민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편리해야 돼요. 부풀어 오른 빵들을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납작한 빵을 해요. 보통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서 아르메니아일 때 터키에서는 라와시라고 하는 그런 빵이에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라와시를 시키면 조금 다른 라와시가 나와요. 터키 현지를 가면은 평평한 라와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식당에 가면 부풀어 올라요. 이거는 이제 오븐 히트 때문에 그래요. 안쪽에 이렇게 탁 터지게 되면서 부풀어 오른 건데 그것도 찢어 먹으면 평평해져요. 근데 그렇게 평평한 것을 1년 동안 저장합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터키에서 살고 계세요. 네, 터키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지금 라와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라와시를 만든 지역을 가셔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평평한 걸 만들어서요. 1년 동안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는 딱딱하니까 물을 불리면 마법처럼 다시 쫄깃한 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유목민족과 그다음에 또한 정착생활을 하는 지역에서는 빵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또한 우리나라의 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빵? 우리나라 빵? 술빵?
뭐 술빵 같은 것도 있고요. 베이커리 맨날 많이 가실 거예요. 디저트를 먹는
달콤한
빵들 있죠. 예. 우리나라는 빵이 달콤해졌어요.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일본의 영향이 큽니다.
네네.
예, 일본에서 이제 단빵 종류가 많이 발달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유는 주식이 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빵이라는 것이 이제 간식의 개념으로 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게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달짝지근한 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식이 빵으로 바뀌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가 이 단맛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빵이 주식이 되기는 많이 힘들 거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걱정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는 달짝지근하지 않은 그냥 빵, 바게트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주식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밥과 빵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지리적으로 기후라든가 생활, 식문화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세 끼를 좀 다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침은 맞벌이 부부여서요.
네.
실은 네, 아침에는 아내하고 같이 그냥 간단하게 빵을 먹습니다.
네,
간단하게 빵을 먹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은 네. 밥을 먹게 되죠.
점심점 그래도 두 끼는 밥으로 챙겨 드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 한 끼도 제대로 밥으로 먹는 경우가 없다.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대체적으로도 쌀의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식인 쌀 농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쌀에 그 1인당 그 연간 쌀 소비량이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 1970년 대비해서 반으로 줍니다. 우리가 이제 1970년에 비해서 쌀을 거의 먹지 않죠. 그리고 이제 쌀도 이제 수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네,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례를 보셔야 돼요.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는 이제 쌀을 수출하는 국가였어요. 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쌀을 수출했고요. 그다음에 기후적으로도 고온다습한 그런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이상 이제 쌀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쌀 갖고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힘들지 않는가. 그래, 쌀을 포기하고 다양한 그런 상품작물을 키워버리자. 그렇게 했는데 상품작물을 키웠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쌀은 이제 외국에서 전량 거의 수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제 쌀 가격이 요동을 쳐요. 2004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막 요동을 칩니다.
네.
근데 요동을 치고 있을 때 필리핀 내부에서도 사대기가 시작된 거예요. 사대기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그 쌀 가격이 막 두 배, 세 배 이상 막 뛰게 된 거죠. 막 뛰게 되니까는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하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배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 갔어요. 요 상황들이 일어날 당시에 필리핀에 갔었는데 편의점을 들어갔다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편의점을 갔는데 그 무장한 경찰, 사설 경찰이 두 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 안에.
왜요? 쌀을?
네, 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양한 식량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약탈이나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마닐라 시내에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딱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무장한 사설 경찰이 두 명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는 들어가서 이게 뭐 물건을 사곤 했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너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50%가 안 돼요. 식량 자급률이. 그나마 쌀이 자급률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쌀도 자급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뭐 1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거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옥수수를 키우는 선생님께서 네. 이제 앞으로는 식량이 무기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네. 그런 기사랑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상당히 그때가 되면 비극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의 식량 상태는 조금 비정상적이에요. 예. 한번 자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비치고 땅에서 영양분을 섭취한 그 농작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겨요. 매년 똑같은 곳에 똑같은 작물이 계속해서 자라요. 양분을 다 빨아먹었는데 네. 옛날에는 쉬게 해줬어요.
아하.
그리고 자연적인 퇴비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비료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암모니아를 고정시켜주는 것이 하버보시법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돼요. 하버보시법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이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질소를 땅에다가 고정시켜주게 되면서 이 암모니아, 이 질소 비료가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하버보시법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고온과 고압이 필요하다. 고온과 고압이 필요한 것은 효율적인 것은 석탄과 석유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고갈된다면 결과적으로 비료가 없어지죠. 비료가 없어지면 식량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네.
세계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 세계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보면 엄청나요.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아마 고영희 아나운서님께서 배우셨을 때 세계 인구는 몇십억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십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50억, 60억 이 정도, 50억 정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는 60억 인구라고.
네, 60억. 지금 70억인 거예요.
아, 10억 곳에 또 늘었네요.
네, 10억.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비료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비료 때문에 어디서건 잘 자랍니다. 혹시 집에서 그 식물 키워보던 적이 있으세요?
텃밭 같은 거 한창 유행이었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화초 키워본 적 있으시죠? 당연히.
필수죠.
네. 저는 많이 죽여요. 네, 많이 죽이는데.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많이 죽여요.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비료였어요.
비료를 안 줘서.
네. 장모님한테 물어봤어요. 화초가 계속해서 죽어요. 어떻게 할까요? 흙 깔아줘, 뭐 해줘 하더니 옛다 여기 있어 그러면서 비료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네.
이거 안 했지? 예, 비료를 보면 화초가 또 잘 자라죠.
하지만 그거는 아주 단기적인 대응책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떤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우리가 이 쌀 자급 자족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네.
화학비료에 너무나 의존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풍성한 식탁을 갖게 되었는데 이 풍성한 식탁에 너무 안주하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커다란 미래에서 커다란 재앙.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정말 비참할 거예요.
네네. 선생님께서 책에 보면 이렇게 불편한 진실에서 문제 제기를 해놓으신 그런 파트들이 있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으실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그 요즘 뭐 우리가 밥 대신에 밥을 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네. 이제 즐겨 먹는 음식이 또 한 가지가 면 요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면.
근데 왜 면 요리는 밤에 땡기는 거예요?
꼭 좀 애매한 시간. 11시 37분 정도에.
먹으면
그렇게
먹고
되는
싶어요. 시간에. 왜 맞아요, 그러죠? 맞아요. 라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콤매콤 달콤한 그 비빔국수 같은 거.
아, 맞아요. 맞아. 쫄면하고 칼국수 엄청 좋아하는데 칼국수 김가루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를 외치면서 또 후회할 일을 하고 마는데 네. 선생님께서도 면 요리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면 요리 뭐 사랑합니다. 어제도 저녁에 똑같이.
네, 가장 대표적인 면 요리 하면은 역시 국수겠죠, 선생님?
네, 국수이죠. 네. 네. 국수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가장 뭐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스파게티죠. 스파게티. 예, 스파게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스파게티가 발달하게 된 배경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탈리아의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탈리아가 강수량이 적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름에 고온 건조합니다.
네.
이걸 바로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중해성 기후는 이제 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아열대 고압대가 올라오게 돼요. 여름철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열대 고압대가 올라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고온 건조한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 강수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재배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겨울철도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다소 조금 온난 수빈한 거죠. 이러한 연 강수량이 적은 상태를 견딜 수 있는 밀이 바로 듀럼밀이었습니다. 듀럼밀이라는 그런 독특한 건데 이게 그 빵으로 만들기에는 좋지 않아요. 막 질기고 딱딱해지고 그래요. 근데 면으로 만들면 상당히 먹을만하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런 기후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듀럼밀이 발달, 듀럼밀이 있었고 이걸로 이용한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뭐 긴 줄이라는 뜻이거든요. 얇게 만들어갖고 또 건조시키기에도 좋아요.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파게티가 발달했고요. 이 스파게티가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존성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네, 보존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말린 스파게티를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스파게티 요리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라면이잖아요. 네. 우리는 인스턴트 라면을 즐겨 먹는데 왜 물 부어가지고 이제 3분 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라면들 막 네. 부셔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라면들이 있더라고요. 종류도 되게 많아요. 무슨 뭐 면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고 뭐 면 굵기에 따라서 다르고 안에 뭘로 우렸느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다 다르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일본에서 라면이 발달한 것도 기후에 뭐 환경에 어떤 그런 네, 영향이 다양한, 있었을까요?
네, 다양한 그 음식이 나타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지형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홋카이도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네, 일본의 북단에 있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하면 다 더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하지만 홋카이도는 위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늘해요. 그 냉대수변 기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늘한 기후에서는 곡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곡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뭘 키우냐면은 초지, 그러니까 풀을 키우죠. 풀을 키우게 되면 무슨 업이 발달하겠냐면 목초업이 발달합니다.
아하.
그래서 홋카이도 일대 목초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목초업이 발달하고 좀 약간 춥죠.
네.
예, 뭐, 그, 오겐키 데스까? 네. 라는 거 얘기하는 예.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삿포로 일대. 예. 그 지역들에서 상당히 추운데 이때 이제 몸의 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버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홋카이도 지역의 라면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버터를 넣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라면에 버터까지.
이런 거는 뭐, 버터 넣는 지역은 뭐, 그, 일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도요.
그렇군요.
까시아라고 하는 죽에는 막 버터가 들어가요.
저는 일본 라면 이렇게 딱 앞에 있는데, 돼지 뼈로 우려내고, 또 네네. 돼지고기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우리 라면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달랐나 싶었었는데, 그, 우리가 즐겨먹는 인스턴트 라면이 처음 생긴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네.
어떤 배경에서 인스턴트 라면 만들어졌나요?
실제로 이제 인스턴트 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배고픔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막 고급화되고 막 이렇게 됐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일본에서 상당히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완계 일본인이었던 안도 모모후쿠가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고픈 과정에서 값싸고 물만 부으면 따뜻한 물만 부으면 되는 이 라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기름에 이렇게 튀겨냈었던.
네, 기름에 면은. 튀겨낸 거죠. 기름에 네. 튀겨내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에 다시 물으면 다시 그 면이 복원되는 거죠.
아. 네, 그 일본의 라멘은 중국에서 유래한 거라고요?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차이나타운을 만들게 되죠. 요코하마 항을 개항할 때 메이지 유신 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면 요리가 동양에서 발달한 나라는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의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에서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기후에서 기후가 서늘하면 밀 농사가 그나마 된다. 그래서 베이징 일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밀 농사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북부 지방에서 이제 그런 면 요리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죠. 밀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메이지 시대 때 그다음에 요코하마 항이 개항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오게 되면서 이 남면이라고 불렸던 이 라멘 어떻게 보면 라멘의 원조를 가져온 네.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개발해서 라멘이 일본에서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1963년생이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네. 반백년이 넘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라면을 먹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식으로 풀어쓴 지리 이야기, 지리 레시피 1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양념과 주식 그리고 면 요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말씀해 주세요. 정미 씨.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로 짠맛의 대명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일부 당첨자는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뵐게요.